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을 또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남겨놓으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참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지혜의 성령으로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영적인 피폐한 상 가운데 있는 자들의 영적인 체력을 주께서 끌어올리셔서 주의 말씀에 함께 집중하고 우리의 교만함을 낮춰오셔서 익히 하는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느슨하게 반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주의 깊은 자세로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런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인 뱀의 말을 들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또 다른 피조물의 말을 들음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족속의 좋은 짐승을 멸하지 않고 남겨놓았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두 번 반복해서 말했는데 그것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었죠. 왜 인생이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때가 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를 가리켜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호칭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그리스도든지 메시아든지 다른 호칭으로 얼마든지 부를 수 있었음에도 굳이 말씀이라고 호칭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은 자기 설명이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인가 동시에 특별히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말씀을 의식하면서 말씀이신 성자 예수께서 개입하지 않고는 어느 것 하나라도 지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말이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 대심 이것을 똑같은 순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의 말이 즉 저의 말이 저 자신의 인격과 마음을 대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과 저는 괴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해도 그 말대로 제가 살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자신을 거십니다. 말씀에 하나님은 현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전난 능력으로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앞서 제가 인간의 타락은 말씀을 버림으로 시작되었다 그랬죠? 따라서 그 말씀을 취하는 방식 이외에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에 의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말씀이신 그분을 믿는 방법 이외에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사에게 깊숙이 개입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공기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눈으로 볼 수 없으면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리석지요. 산소가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실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그분이 육체를 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왜 육체가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라고 설명했는가? 본래 육체라는 말은 인간을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6장 3절에서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죠.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더 낮추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육체는 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을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육체라고 부를 때는 그의 타락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자 예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셨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인생들을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셨던 그 의도와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우리 자리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취하신 육신은 죄가 있는 육신이 아니라 죄가 없는 육신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지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시매라는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장막을 펴시매라는 말입니다. 장막하면 구약의 성막이 떠오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사실을 의지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막, 즉 장막을 만들도록 하시고 그 장막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본래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성막, 즉 장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두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성막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거했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관계와 특별히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복음 2장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의 상징으로만 있었던 그 성막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실체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같은 동등되신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육을 입고 우리와 같은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경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예수께서 신성을 벗어 던지고 인성을 취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은 신성에서 인성으로의 속성의 변환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변환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혹은 어떤 물체에서 다른 물체가 되는 그런 성격의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이 인간이 되긴 했지만 신적 성품을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신 것을 신성에서 인성으로 변환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신성이 육신을 입으시긴 했는데 그 신성을 버리지 않고 육신을 입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성육신 하실 때 신성을 버려버리셨더라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고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성육신 하신, 즉 육체가 되신 주체가 누구냐?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아닌 위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성이 인성이 된 것이 아니고 제2위 성자 예수께서 그 위격이 육체를 취하신 거예요. 그 신성을 지닌 채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스테판 찬옥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셨다면 충분한 자격을 지닌 중보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신성의 완전한 속성 가운데 단 한 가지만 잃어도 주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주님은 불변의 속성을 단 한 가지도 잃지 않으셨다. 신성에 속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사라지지 않았다. 신성이 인성과 결합될 때 그 완전함을 잃었다면 어떻게 인간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보는 전능한 능력을 지닐 수 있고 고난이 절정에 달았을 때, 즉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절정에 달았을 때 그토록 큰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인가. 사물이 이전과 달라졌을 때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다. 그분은 자신의 신성을 버리지 않고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할 때 자기를 비었다는 말은 신성을 비어내었다. 마치 컵에 물이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신성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비었다는 무슨 말이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됨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삼위일체 교리가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고백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은 신성과 영광과 능력과 권세에서 동일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동일한데 왜 성자는 성부께 복종하지요? 그것은 직임의 차이 때문이지요. 직임, 직분, 즉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기 위한 그 직분의 차이에서 제가 그 역할을, 예수께서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CEO가 어느 날 회사 설립 기념일에 회사 카페에서 만약에 왜, 딱 이렇게 복장을 잘 하고 서브를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차 못 마시죠. 직원들을 위해서 커피들을 타줘야 되지, 그죠? 그 신분이 낮아서가 아니죠. 그날만큼은 뭐가 된 거예요? 서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치 그런 일들 때문에 성자가 성부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내용이 요한복음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육체가 되실 때, 즉 인간이 되실 때 어떤 실질적 변화가 없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실질적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를 범한 자리는 인성을 잊고 죄를 범했거든요. 범죄한 그 영혼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치루지 아니하시면 실상 우리의 죄의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되고 말지요. 따라서 우리가 신성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에 또 너무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마치 초대교 이단들처럼 인간처럼 잠시 나타났다. 우리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사람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실제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자리에 오셔서 사람이 받아야 될 죄값을 그분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분이 육체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지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하나님 그분께로 갈 능력과 힘이 없는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저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는 제가 무겁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영광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되찾아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영광을 잃어버리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보태서 가져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사용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리고 삭제된 영광을 덧붙여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 그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모든 영광의 영광, 그 영광의 극치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하면 낮아지심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영광하면 높이 되어야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 가면 제일 좋은 상품, 상장, 트로피 이런 걸 딱 이렇게 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물론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읽어나가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타나지요?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이런 표현이 나타나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지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표현이 그런 내용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우선 그 영광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먼저는 나타나는가? 그분의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민수기 읽어보십시오. 성막 위에 뭐가 있었죠? 쉐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영광의 구름이 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줄 알고 텐트를 접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되었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내용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학개서를 읽어보시면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왔는데 제2 성전을 지었지요. 근데 제2 성전을 딱 보니까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봤던 그들에게 있어서 제2 성전은 너무 초라하게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예언했는가?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했습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그 나중 영광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이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학개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이것이 자기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처음에는 요한 자신과 같은 동료 사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서 보편적 인류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 1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말했죠. 실제로 예수님과 접촉했던 사도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보니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본다라는 것은 힐끗 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보는 것, 관찰하여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인식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에서 영광을 보고 인식하지 않았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는 것으로, 5장으로 가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방식으로, 6장에 가서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래놓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말은 그 이전에도 은혜와 진리는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던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말은 이전부터 있어왔던 은혜와 진리가 이제는 충만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은혜 진리, 뭐 은혜가 은혜고 진리가 진리지 뭐겠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 그분의 대표적 성품을 가리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리시고 난 다음에 돌판에다가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만들자 돌판을 가지고 와서 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오도록 하시고 난 다음 모세가 아침 일찍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반포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기 인자와 진실,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게 은혜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진실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면서 은혜만 말하지 않고 진리만 말하지 않고 은혜와 진리를 함께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신 조처예요. 우리는 은혜하면 어느 쪽으로 치우치죠? 은혜를 자꾸 말하면 거의 방종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말로 타박하죠? 은혜로 하자. 은혜로 하자는 말이 무슨 말이 되어버렸어요? 진리는 잠정하고 그냥 보고 넘어가자. 그냥 덮고 가자는 게 은혜로 하자는 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정말 은혜로 하는 방식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진리만을 자꾸 강조하면 냉철함과 냉혹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불균형적인 속성을 헤아려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를 허물어뜨리거나 배제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은 은혜를 말하면서 진리를 허물어뜨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진리를 말하면서 은혜를 허물어뜨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그 다음에 진실하신 분이세요. 구약 성경에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시편이나 이사야서에 보시면 진리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게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그 다음에 진리와 은혜,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분의 충만함에 참여하면 우리 성품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잡힌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성격 좋으신 분들은 좀 일을 좀 제대로 잘 못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일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분들은 좀 메마르고 좀 약삭빠르고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두 가지 속성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왜 예수를 바라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했느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앞으로 드러내실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을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그분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장녀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내 수준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과 어울리겠는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오시는, 그래서 우리 편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우리 편에서 어떤 자격을 자격 기준을 내세워서 나는 도무지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스도 그분 편에서는 어떤 장애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은혜롭기만 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와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진리의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죠. 카센터 주인이 너무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어디가 고장나는지를 잘 몰라요.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명석하고 엔진 소리만 들어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는데 근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다면 역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갖추고 계신 분이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면서 이처럼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속성과 성품과 그분의 권위와 모든 것들이 다 투영됐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이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18절 말씀에서 이 서론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나타내셨다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타나는 표현인데 이 단어는 보고하다, 해석하다, 신적 비밀을 계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세히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가장 자세하게 나타내고 보고하고 계시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해요.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숨겨진 실상에 대한 설명의 해설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무슨 고승처럼 절에 가가지고 몇십 년 동안 면백하고 돌을 닦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1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독생하신이라는 이 말은 매우 독특한 표현인데 본문 14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보통 독생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지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그때 독자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바로 이 독자라는 헬라어 말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 이게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단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음에도 왜 독자라고 말했을까요? 왜 독생자라고 말했을까요?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자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이 말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유례 없는 아들, 보편적 출생의 방식과 같이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 나타나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죠. 그죠? 그 낳았다는 말이 바로 이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유례 없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생리의 법칙을 따라서 태어나는 출생의 방식과는 다르게 태어난 어떤 존재로서 유일한 어떤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분이 이런 면에서 유일하기도 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품속에 있는 존재가 누구지요? 제 아들, 그죠? 그 다음에 제 아내지요. 내 품속에 있다는 말은 가장 친밀하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성찬식 석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막 놀랐습니다.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 자가 있는가? 당황했지요. 그때 맞은편에 있었던 베드로가 고개짓을 해서 한번 좀 알아봐 이렇게 고개짓을 알아봐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에 기대어 있는 존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속사정을 제일 잘 아는 제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을 가장 친근히 하고 가장 가까이 하고 그분을 잘 아는 그런 분이고 더불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자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계시의 내용 그 자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성자 예수님이 그냥 비춰만 주고 알려만 주는 존재가 아니라면 완벽하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설명만 하고 해석만 하는 존재가 아닌 그분은 계시 내용 그 자체라고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하죠. 내 때 볼 것을 봤다 그래요. 심지어 히브리서로 가시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를 어떻게 설명하지요? 모세가 겪었던 능력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처럼 모세나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구약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구약 시대에 속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신약 저자들이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왜 모세와 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 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마치 신적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숭배했던 존재가 바로 모세였거든요. 그 모세와 비교해서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금 비교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봤던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아니, 여호와의 얼굴의 본질이 아니었어요. 등을 봤다 그랬죠. 그죠? 그 등을 봤다는 말은 실제로 우리처럼 등짝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등을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뒷자락만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참된 하나님을 누구가 드러내셨는가? 바로 성자 예수님이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이 이러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릇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릇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로 주일 낮에는 복음서를 전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교회 개척하고 주일 낮에 누가복음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이따 요한복음을 제가 설명하지요. 왜 주일 낮에 복음서를 설명할까요? 다른 성경도 있는데 복음서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복음서를 읽지만 복음서를 해석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해야 되지요? 복음서가 성자 예수님을 잘 나타내고 설명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요한이 왜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 목을 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묻기도 하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의 확신 문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부께서 죄인을 사랑해서 죄사함과 또 영생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선택한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육체가 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믿는 믿음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고 그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이거에 관심만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전에 먼저 우리가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로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14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다루지 않은 본문이 있죠. 제가 14절과 18절은 주로 다루었는데 그 사이에 있는 16절과 15절과 17절은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세례자 요한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 나타난 바대로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하면 대한민국 물리학회에서 주는 상을 굳이 받아야 되나요?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굳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본문 15절에 사도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처럼 보여요. 5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취하는 분이 아니라 그랬는데 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말씀을 여기다가 굳이 해놓았을까요? 예수께서 요한의 증거를 완전히 부인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정하신 것은 연약한 인간이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요한의 증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는 분명하고 정당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을 믿음의 중개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1장 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6절에 요한을 말했잖아요. 요한이 증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증언만 하지 않고 또 못하지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중개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중개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14절과 18절에 소개하고 그 다음에 15절과 16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본 증거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죠. 따라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사도 요한처럼 실제로 눈으로 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아,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참됨을 믿고 그 믿음의 방식으로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굳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여기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실제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이미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를 봤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말씀을 받아들인 길밖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고 어떤 증거자, 어떤 사실을 목격하고 증언한 그 증언을 우리도 믿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내용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는 게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오겠다라고 말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죠? 왜 엘리야를 말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 때 가장 배겼던 시대에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이런 것처럼 엘리야와 비견되는 어떤 존재가 누구냐?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 안에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세례요한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세례요한이 등장하게 된 것은 곧 메시아가 등장하게 될 것에 대한 하나의 사인이죠. 그렇죠. 상징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9절 이하에서 뭐가 설명되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세례요한의 사역이 계속 설명됩니다. 그 다음에 29절 이하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그럼 그분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그분은 모든 빛 중에 빛이다. 그분은 생명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걸 설명했잖아요. 그 세례요한의 증언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안에 이 세례요한의 증언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외 없이 세례요한의 사역을 먼저 소개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당장 소개하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다 세례요한의 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세례요한이 오지 않았더라면, 예수로서가 누구신지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비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결국은 우리 모두가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1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여러분들, 이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빈약해집니다. 그렇죠? 제가 재산이 100억이 있는데 자꾸 1억씩 나눠주면 저는 빈털터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옥상 탱크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옥상 탱크와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물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물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요. 그렇죠? 하나님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까 제가 올로새서 말씀 인용했잖아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아무리 충만해도 그분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의 충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그분의 충만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난한 인생들에게 나눠주실 것이 있는 충만한 분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말했죠. 그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었다. 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만을 깨닫도록 합니다. 그렇죠? 율법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만 제시하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으로 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는 공급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율법을 받았는데 왜 망했죠? 율법이 가르치는 곳이 어딘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는 받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능력은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살아갈 능력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 17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런데 은혜가 뭡니까? 말씀이신 예수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나타내 보인 게 은혜예요. 그리고 육신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를 알고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면 그분의 참된 충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인생들이 왜 유리하고 방황합니까? 왜 이 세상에 중독되지요? 왜 어떤 일에 실증을 냅니까? 충만하신 그리스도와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분의 충만하심과 접촉한 사람은 간혹 갖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남들보다 많이 누리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37편을 교독했잖아요. 그렇지요? 의인은 어떤 자예요? 의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자예요. 악인들의 번성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바로 충만하신 그리스도와 접촉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근데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뭘 자꾸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하시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물으시면 제가 어려우시죠. 적용은 우리가 해야 될 것만을 찾는 게 적용이 아니에요. 적용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더 많이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누리고 적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뭘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받은 게 없는데 뭘 자꾸 하려고 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 그분의 충만하심, 그분의 부유하심을 많이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해야 될 일, 적용점 찾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찾아보셔도, 그리고 적용할 일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아무리 실행하셔도 위선과 외식으로 치우칠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너무 크고 너무 부유하고 너무 충만해서 나에게 어떤 결핍과 모자람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식하고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먼저 있어야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부유하고 충만하신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늘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크고 부유하고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이 감당할 분야가 없고 그분께서 다 이루셨으니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은혜로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보려고 나서기보다 그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그분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는 일이 있게 하시고 그분이 갖고 있는 속성과 성품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적 성품에 대한 신적 본질에 대한 이해를 풍성히 가져서 인간이 들어설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아니, 들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들어서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부분들을 다 채우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늘 내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사실에 늘 자극받아서 전전긍긍한 자가 아니라, 주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늘 먼저 헤아려서 내가 영원토록 그분 안에서만 먹고 살수 있는 모든 부유한 것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우리의 남은 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일 찬송가 100.